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판장을 세우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왕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건 14절부터 20절은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맨 앞에 있는 14절, 15절, 두 절에서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6절과 17절 중간에 들어있는 두 말씀에서는 왕이 무엇을 많이 두면 안 되는가를 명령하십니다. 많은 병마를 두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많은 은금을 쌓지 말라. 그래서 마치 재판장이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제단 옆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쌓아두면 안 되는 것처럼 왕 옆에도 병마나 아내나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맨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도대체 하지 말아라 하는 것 말고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앞에 나왔던 재판장과 관련해서는 재판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왕과 관련해서 조금 독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 이후에 하는 겁니다. 오르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왕으로 뽑아라 이게 아니라 이미 왕이 올라간 거예요. 선택을 받고 왕좌에 오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다 구전으로 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암송하고 했는데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책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책으로 기록을 해서 갖고 있으라는 그냥 옆에서 선포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책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두 번째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게 지금 두 번째 명령이에요.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게 책을 옆에 두고 있어야 이제 읽을 수 있으니까요. 제일 좋은 건 본인이 글자를 알면 책을 펴서 읽겠죠. 근데 과거에는 글자를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혹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읽지 않고 글을 알고 있는 서기관 등이 와서 옆에서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글자를 모르거나 책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와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책으로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옆에 두고 항상 평생 동안 읽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명령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뒤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보면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고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읽은 내용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라. 단순히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동을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20절에 기록합니다. 20절은 잘 보시면 결과를 기록한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와 같이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야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안 하면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물론 처음부터 겸손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에는 일반 백성이나 왕이나 우리가 다 피를 나눈 형제, 똑같은 동등한 사람, 평등한 사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람은 손에 권력을 주고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조금씩 지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호의가 자꾸 반복되다 보면 자기 권리인 줄 착각한다고, 또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자꾸 당연하게 반복하다 보면 나는 좀 독특한 사람이라고 특출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만하다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통치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안 품어야 되는데 그건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 역사를 놓고 보면 처음에 다 대통령 되던 사람들이 뭐 요즘도 선거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섬기겠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짓말인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이 너무 다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왕을 선택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고 권력을 자기 멋대로 행사하고 국민하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록 왕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떡 집어먹듯이 집어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무서운 게 없거든요.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 판국에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나보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보다 권력도 없는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백성을 떡 집어먹듯이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실지 약속의 말씀도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맨 끝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또 자기 형제들인 일반 백성들을 잘 청지기답게 섬기면 그 직분을 오래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형제와 내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자꾸만 특권의식을 가지면 쫓겨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왕을 패하실 것이다.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18절부터 20절까지 왕이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최고 권력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나는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위임받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부름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려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내용을 명령을 하셨을까?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이 성경 지식이 풍성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통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헌법이 있고 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하지 못하면 온전한 통치자로 행사하기 어렵다. 직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비단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나왔던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직분자가 재판장이었죠. 백성들이 다툼이 생겼을 때 재판장에 갑니다. 왜 재판장에 가냐면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 옳다고 하시는지, 무엇이 그르다고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왕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왕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는 그 모습이 형태가 왕이 되었건 재판장이 되었건 제사장이 되었건 뭐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건 모든 지도자와 리더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제도나 통치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령 오늘날은 삼권이 분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부도 있고 국회도 있고 이렇게 쭉 삼권이 분립돼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실제 구체적으로는 삼권을 분립해라, 아니면 행정부는 이렇게 구성해라, 이런 말씀은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과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현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의 분량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따라 각각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린 모습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모습과 나중에 나라를 망하게, 이 나라가 폐망하게 만들었던 다른 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린 모습들이 다 각각 달랐어요. 정해져 있는 제도나 틀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양심, 각자의 실력, 각자의 신앙 수준에 그냥 다 맡겨진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구체적으로 이것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하게끔 지금 그렇게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본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과 지금 본문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본 18절에서 20절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은 앞부분의 재판장과 관련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장과 관련된 내용을 잘 보시면 재판장에 대한 내용에는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장이 재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재판을 불복하고 재판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백성이 와서 그 백성이 재판을 했는데 너는 죄가 있다 했는데 그 판결을 듣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분하는 방식이 앞부분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판했죠. 안 따라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너희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너희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라.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그 사람을 죽이고 너희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왕과 관련해서도 왕이 무언가 통치 행위를 했을 때 그 통치 행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까지 본데 우리한테 그래. 그래서 나는 안 듣고 싶어. 그래서 왕은 뭐라고 떠들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불복종을 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불복종하는 백성을 처리해야 되는가? 그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왕이 명령하는데 불복종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냥 언뜻 생각하면 앞부분에 재판장 말 안 들으면 죽였으니까 왕의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죽여버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꼭 그렇다고만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 판결에 불복하면 죽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도 죽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명령이 왜 없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명령을 안 해도 왕들이 다 알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현실만 놓고 보면 재판장은 누군가를 죽일 권한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총칼을 달고 이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왕들은 어떠냐면 그냥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알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재판장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안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통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이렇게 해 하고 명령하는 게 반드시 하나님 뜻인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엘리야도 아합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합이 저 자식 보면 잡아와서 죽이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게 죽어 마땅한 죄일 수도 있지만 왕의 했던 명령이 항상 하나님 뜻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인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늘 듣던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럼 순종을 해야 되는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악한 것을 가르쳐요. 세상적인 가르침을 자꾸 가르치고 강요를 해요. 그럼 그걸 따라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재판장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령하지 불순종하면 죽이라고 했지만 왕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왕은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명령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을 삼는 건 왕이 명령한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아닙니다. 재판장의 판결에서 무조건 따르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다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스스로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해서 피해야 되는 거죠. 뭐 물론 애당초 세상적인 통치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통치자, 불신자인 통치자가 하는 것들은 잘 살펴보고 이게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오늘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면서 왕에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토대로 통치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직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도 이래야 되고요. 왕도 이래야 되고요. 선지자도 이래야 되고요. 또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목사도 이래야 되고 장로도 이래야 되고 가정으로 치자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선생님도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직분자가 된다는 건 결국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맡아 섬기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 중에 직분자는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맡은 영혼들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지금 당장은 조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유익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엉뚱한 길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왕이 되려면,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좋은 직분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만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혹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고 또 이런 마음으로 실제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왕들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랜 시간 동안 버티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귀하고 아름답게 직분을 감당해서 이 땅에서도 나로 인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직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누구를 어떠한 직분을 맡기시고 세우시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고, 또 맡은 직분을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일로 사용하라고 부르시고 직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큰 직분, 작은 직분, 어떠한 직분을 맡았건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먼저 내가 잘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 주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먼저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